우리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세 가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역에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고 복잡한 거는 다 잊어먹고 그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또 잘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어젠가 신문을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맛있는 게 많습니다. 뭐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게 많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국 사람이 양꿰임을 하나 먹었습니다. 양꿰임이 뭔지 알죠? 양고기 고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나고 소변을 누는데 피 소변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피검사를 해봤더니 그 피검사에서 뭐가 나왔나 그러면 쥐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 사 먹었습니까? 양꿰임을, 양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서 사 먹었는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양고기 파는 그 사람이 꼬치에다가 뭐를 꼽아가지고 파는 사람, 쥐고기를 꼽아서 팔았습니다. 쥐고기를 꼽아서 파는 거는 괜찮은데 쥐를 뭐로 잡았나 하면은 보니까 쥐약을 가지고 잡았더라고. 쥐약 가지고 잡았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뭐 안 되는 일이 없는 나라가 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 미국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부터 무슨 딜리버리 할 때 고가의 물건들을 딜리버리 하면은 그거 싹 훔쳐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기 때문에 훔쳐가는데, 플러싱거너 지역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배달하는 차를 중국 애들이 강탈해 가려고 그랬다 그러죠. 그건 차 하나만 하면요 아마 수백만 불 될걸요. 아마 큰 차를 이렇게 훔쳐가거나 뺏어가면. 지금 시대는 돈이 조금만 된다 그러면 양심도 없고 돈이 조금만 된다 그러면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재미나는 것들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 것 중에 참 중요한 거 31번, 32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라고 붙여서 뒤에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봤습니까? 예수쟁이는 우리가 만든 거지 성경에는 예수쟁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별명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자연의, 자연인의 호적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직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그래서 31번, 32번 보시면요. 우리 제가 묻고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1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직임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31번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그 직임 뒤에 사람이라는 표시를 붙여서 그렇게 우리도 따라 붙입니까? 그런 게 31, 32번이에요. 31번.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아멘. 거기 제가 세 개를 이렇게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슨 단어를 표를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큰 직임, 선지자, 그다음 뭐요? 제사장, 그다음 뭐요? 왕. 요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큰 세 가지 직임, 그게 뭡니까? Prophetic office입니다. 이건 선지자. 그 다음에 priestly office, 요거는 제사장, 그 다음에 kingly office,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을 보시면요. 우리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들 보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제가 묻습니다. 제 32문.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아멘.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이 뭡니까?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그런 세 직임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32번도 세 가지를 이렇게 줄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선지자로서. 두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제사장으로서. 세 번째가 뭡니까? 나는 왕으로서. 선지자는 무엇하고 관계됩니까? 말씀하고 관계됩니다. 제사장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의식하고 관계됩니다. 예배하고 관계됩니다. 왕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다스리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럼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성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ule over.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요. 다스리는 그런 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나는 어떤 직임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보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에스겔이 20년 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이런 예언, 저런 예언, 예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 데 가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나 그러면 성전을 보여주는 거 있죠. 에스겔 성전 치수까지 싹 해서 보여줍니다. 왜 보여줍니까? 예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언서 마지막에 전부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임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적인 것. 내가 내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끌고 나가는 무슨 제사장의 직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번은 나는 제사장의 직임이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직임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직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2번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이제 35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요약된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데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성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자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여기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1번, 35번, 35번 일단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외우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요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구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 믿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1, 2, 3, 4 하면은 어떤 게 되는지 우리 그거 생각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동양인에게는요 어떤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라는 그 처녀 뱃속에서 한 번도 남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 그 처녀 뱃속에서 잉태됐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그냥 아멘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좀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도 안 믿어지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도 안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 오는 것도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과 동양 사람들에게 있는 이게 좋은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는 손해를 많이 보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할 거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30분, 40분을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걸 왜 설명해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고맙게도 한 덩어리로 이해를 그냥 다 해버리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등, 2등, 3등 이런 제품들이 동양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왜냐하면 한국은 큰 덩어리를 해서 이해가 딱 돼버리면요. 쫙쫙쫙쫙쫙 밀고 가잖아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이걸 다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해서 다시 조합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요. 신앙으로 딱 받아들여서 내 걸 만들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답은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답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웬거 하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방송되고 있잖아요. 방송되는 것을 또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좀 그분들은 교재가 없잖아요. 교재가 없잖아. 우리는 교재를 보고 막 읽으시는데 크게 읽으시면 제가 요거 마이크를 켜놨습니다. 예. 제 35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통째로 다 믿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느 날 생일이 있잖아요. 있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도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가 답에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갑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날 요때 그냥 인간으로 해서 요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계시다가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분은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째 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계속해서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 알아요. 요즘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다 알아요. 아빠 엄마가 같이 잠을 푹 자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자꾸.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전부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넘어갑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처녀의 몸을 빌리고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만드십니다.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과학이 뭡니까? 그러면 과학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요렇게 해도 답은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어떻게 또 있고 또 증명되고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처녀가 잉태되더라. 그러면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근데 이거는 단회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해서 살과 피는 빌려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둘째 줄,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무엇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무엇이 됩니까? 참된 후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성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되사 모든 것이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줄을 치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라고 했습니까? 그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 몸을 진짜 입었습니다. 그냥 눈에 이렇게 착시현상이 온 게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입고 나오셔서 마리아의 살과 피 DNA는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눈물겨운 성경이 있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딸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뭐 다 딸 가서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 이제 뭐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나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는 애한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하글랑?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얘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세상 편 좀 빌릴게요. 놀라? 자빠세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진행되는 중에. 근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주는 말이 너 애기 낳는답니다. 잉태한다는 겁니다. 너 임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 이렇게 해서 임신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요 표현 나오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요? 능력이. 이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납니까? 처녀의 몸에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물려받았습니까? 마리아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무엇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존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죄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주실래요? 이분은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 그러셨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 시장하셔가지고, 또 목이 마를 때는 어디 가서 물도 좀 달라 그러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는 고통 가운데서 비명도 지르시고요. 나사로가 죽고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체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분이나 몸이 아픈 분이나 힘든 분이 계시면 주님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그걸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죠? 제 힘든 거. 그럼 주님이 아세요. 우리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He was without sin.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 한번 주실래요? 빌립보서 7.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본체시나 삼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세 분이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랬죠.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럼 왜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같이 헷갈리게 합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런데 삼위가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리로는요, 슈퍼컴퓨터 아니라 뭐라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 DNA는 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 없는 분이 와서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야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35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와서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룹니까?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옵니까? 예, 다윗 가문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이 있습니다. 열두 아들 중에는 메시아가 앞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예, 유다 자손으로 옵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홀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왕이 태어날 텐데 유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위로 쭉 올라가면 유다가 자기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살과 피가 있는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전인자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35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답을 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말에 개인적인 답을 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예, 이거는 풀스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혼자 임신한 여자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몇 대 거짓말 중에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여자가 뭐, 임신하는 거. 36번 한번 보십니다. 그러면 36번 문제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의 고리,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중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꼴딱꼴딱 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도 넘어갑니다.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그런데 넘어갑니다. 잘생긴 사람도 넘어갑니다. 못생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못 배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총 망라해서 다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었다는 이 신비한 사건이 있는 것과 반대로 마귀라는 녀석이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제 이름 예수다 그러는데 쫓아가서 그걸 믿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딱 장악 해서 끌고 가면요, 미혹하는 영 앞에서 흔들흔들흔들 합니다. 잘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몇 분입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중보자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그 중보자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다.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보자로 오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죄를 담당해 주시는 중보자는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까 그랬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 그랬습니까?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중보자가 되셔야 우리 죄를 감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분만이 내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제하여 주십니다. 어떤 영어 번역은 보니까 제하여 주시고 어떤 영어 번역은 보니까 이렇게 덮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하이델베르크 기점주요.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쪽 번역되면서 번역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커버하는 거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택해서 하는 거는 리무브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사람이신 그립니까? 요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까지는 알아. 근데 사람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 내놓았습니까? 속전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담보물로 딱 쓰면 누군가가 돈을 줘야 우리가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한 분 중보자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라고요? 사람이십니다. 2장 5절만 디모데전서 2장 5절만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할 때는 목적지 꼭 가야죠. 목적지를 목표 놓고 가죠. 근데 여행할 때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여행 자체를 즐기셔야 되는 거죠. 목적지는 우리가 목적지니까 꼭 가야 되는 거고 거기만 목표로 놓고 가면서 이 땅, 이 3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100년 가는 거를 거기만 목표 놓고 그냥 재미없이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목표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동안 어떻게 살면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직임을 잘 감당하면서 즐겁게 소풍 가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라, 우리는 이방인이라, 어떨 때는 순례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님들, 나그네가 이 땅 살아갈 때는 어차피 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친구 나그네하고 즐겁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저 목표점은 분명히 보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을 분명히 놓고 가는 그 목표점 센터에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니다. 37번 앞에서 요까지 고난을 받으사 고까지 한번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실까요? 전능하사 다 같이 한번 외우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까지요.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요, 고난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고난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혹시 이 사도신경이 잘 어디 있는지 잘 안 이어지는 분은 이렇게 찬송가 앞뒤에 보면 있죠, 그렇죠? 찬송가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요걸 참고로 해서 안 헤어질 때는 이거 보고 그냥 외우십시오. 살다 보면 기억력이 깜빡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얼른 한번 보시고, 이런 거는 끝까지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37.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것도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대학답게, 성경대학답게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우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이거 번역들이 이상한 것들 다 정리해서 다시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마지막 한 주간 중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 특히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뭐라 그랬습니까?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죄를 감당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감당하셨습니다. 이 육신은 마리아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속죄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잡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경을 보시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그게 이런 신비한 이야기는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제물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상참작이 뭔지 알죠? 혹시 재판해본 분 계세요? 불행, 해보셨어요? 정상참작 받았어요? 정상참작이라는 거는 앞뒤 정황을 보면 죄는 있거나 뭐 이랬는데, 이거 앞뒤로 보면은 이게 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100만원 그런 거 뭐 5원 뭐 1000원 이렇게 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정상참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전혀 없는 거 있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싹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있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이 인류가 수천억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아무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죄가 없는 분, 딱 한 분, 하나님이신 분.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그분 갖다 좀 모셔다 좀 믿죠. 왜냐하면 좀 쉽게 믿어보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방법은 딱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대로 탁 씨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 순례자라 툴툴툴툴거리면서 즐겁게 살면서 하늘 목표로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 동안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특별히 마지막 하루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친히 몸으로 영혼으로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밑에 둘째 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마운 것이죠.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가장 근접시에 있는 고난의 모양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있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부모님 중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남자보다 좀 더 유별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책도 보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건 부모건 간에 자식이 죄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는 방법은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분은 오셔서 나무에 매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분은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를 뭐 하게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에 대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모하는 자만, 믿는 자만, 그분을 믿는 자만.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몸이 무슨 몸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 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주를,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에 나오면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가 누구 저주입니까? 자, 당신 스스로 저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저주를 친히 담당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무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2절 그런 모습을 무슨 모습이라고 그럽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 제물이 뭡니까? 이 제물을 죽여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이 제물입니다. 내 대신 죽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한 무언요? 하나님과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무엇을요?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화목제물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요한일서 2장 2절 적으시고요. 화목제물이라고 적어놓고 집에 가셔서 찾아가지고요. 화목제물.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요?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9달인지 10달인지 이렇게 임신경 보시면요. 그리고는 태어날 때 아마 산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아마 애지중지 다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진짜로 한 집에서 살다가 한 30살 돼서 이분이 다니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실까요? 38. 일단 38번까지만 얼른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38. 오늘은 40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판을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잖아요. 왜 그분한테 재판 받아가지고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게 38번입니다. 제가 묻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의 제일 센터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절차의 제일 센터에 누가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모든 그런 재판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잖아요. 그냥 데려왔습니까? 채찍질하고 끌고 왔습니다. 막. 얼마나 모진 고통 가운데서 뭐 가시 면류관까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성경을 다 보시면요. 빌라도가 신문하고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거 있죠. 성경 보십시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다음 보면 내가 때려서 놓겠다. 너희들 중에 명절이 되면은 누군가 놓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냐. 아주 극악무도한 바라바라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똥 내놓고 틀림없이 예수라는 사람 내달라 그러겠지. 이게 풀어주자 그러겠지. 그러고는 누구 내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럽니다. 바라바를.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를 못 박자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재판이 그날 일어납니다. 만약 그날 신문이 있었다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유대신문부터 시작해서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고. 이런 죄 없는 사람. 왜냐하면 빌라도가요 몇 번 죄가 없다고 놔주자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와이프가 쪽지를 보내잖아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꿔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고. 그 사람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못 놓아주는 거 있죠. 왜 못 놓아줍니까? 성경구절 보면 딱 성경구절 하나가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을 딱 갖다가 고리채는 거 있죠. 그 성경이 앞에는 없는데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최영석 집사님 앞에 얼른 한번 띄워줘봐요. 요한복음 19-15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 말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까? 성경구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당시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 넘어왔던 자기들의 최고 좋은 머리들을 다 집약해서 요 말을 만들어냅니다. 요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라. 이 말 책임져야 되는 말이잖아요. 보실래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죄가 없다 놓아주자. 안 됩니다. 그럼 때려서 놓아주자. 안 됩니다. 그럼 바라바하고 여기 있는데 이 극악무도한 놈하고 예수라는 자하고 누굴 놓아줄까? 예수님 소리를 안 하는 거 있죠. 보실래요?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무슨 뜻입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렇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다 같이 동료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놈은 왕이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멍청이를 낳아주면 우리가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꼼짝없이 당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사람 왕이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권이 동원이 되고요. 뭔가 자기 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 뭐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신앙을 빨리 버립니다. 자기들에게는 요 하나님 한 분 왕이 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다 합력에서 선은 이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대요. 우리에게는 누구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조식으로 30분인데요. 우리 한 48분, 7분, 8분까지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낙원의 인생 즐겁게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우리 몸 참 힘들게 만드는 날씨입니다. 하나님 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하늘문 여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 잘 새겨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가정에 하늘문 여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두 자녀 잘 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부 잘 마치고 주님의 큰일들 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불경기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우리는 힘내어서 또 주님의 일 많이 하며 주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자꾸 안 하면 버릇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아버지 학교 저도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소개해보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누구누구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딱 문을 나서자마자부터 우리 집사람과 여보 그 참 안 돼요. 안 돼. 사랑합니다는 자꾸 하셔야 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요. 속에 치료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치료받은 게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죠. 책 제목 중에 제가 전에 이런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Hurt people, hurt people. Hurt people. 상처받은 사람이 hurt people.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같이 사랑을 나누지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게 얽혀 있으면 이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39번 봅니다. 우리 빌라도 이야기도 나오고 고난받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39문 39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안 됩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 죽이는 방법이 뭐죠? 네, 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 죽이는 데서 죄가 없는데 빠져나가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딜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앞으로 죽일 거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몰려갑니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십자가로 몰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9번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답 큰 소리 해 주십시오. 제 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뭐 이 사람들이 교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꼭 그렇게 죽을까?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럴 때 성경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고 저주스럽다고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뭡니까? 그러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게 BC 한 1450여년경이거든요. 1400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를 나무에 매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무에 매다는 거 있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온 인류의 죄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얘기한 대로 모든 저주받은 것을 한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몰려가는 게 이제 재판 과정이잖아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성경인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떻게 죽였습니까?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약을 갖다 줬습니다. 사약을 갖다 줘서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저주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절로 이제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희한하게도 로마가 가지고 있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은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형입니다. 로마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있죠. 화형시킵시다도 아니고 약을 내립시다도 아니고 돌로 때려 죽이십시다도 아니고 나무에 매다는 거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무에 매다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저주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저주가 누구 저주입니까? 우리 저준 거 있죠. 나의 저준 거 있죠. 한번 보십니다. 39번.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대신에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Instead of dying some 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 그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나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돌멩이를 맞아 돌아가셨거나 목매어 죽였거나 아니면 창으로 찔러 죽였거나 이러면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게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걔들 밤새도록 위에 나무에 두지 말라고. 땅이 저주받아서 더러워진다고 확 치워버리라고. 그 정도로 더러운 죄인을 처리할 때에 나무에 다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거는 내 거야. 내 저주가 저기서 이렇게 감당된 거야. 이렇게 확신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40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죠? 맞아요.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 죄를 사했노라, 할렐루야, 감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꼭 죽으셔야 합니까? 이제 이게 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은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배상법도 1:1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운 것은 대운 것으로, 팔은 팔로, 이렇게 1:1 배상법입니다. 죄의 싹스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는 1대1 배상법으로 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1대1 배상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돌아가셔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죄값을 치러줄 수 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값을 치러줄 수 있으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죄값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그 죄값은 하나님만 치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꼭 예수만이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존재 있어 데려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천상천하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주실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그러면 죄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한다는 그 죄값은 뭡니까? 그러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러면 그 사망의 값을 치러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요 DNA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무엇이 없습니까?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은 죄 있는 인간의 사람의 모양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죄라고 목사라고 이걸 안 읽겠습니까? 제가 만들면서도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처음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1번 한번 보실래요? 1번은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뭡니까? 첫째 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줄만.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말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값은 치러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뭐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친히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기 말씀대로 죄의 모양이 있는 육신은 입고 계시지만 죄가 없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교회라는 데는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놀이터도 있고 탁구도 치고 요즘 보면 이것도 배드민턴도 치고 또 뭐 테니스 클럽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북글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다음이잖아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 키면 제일 위에 뭐라고 나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 그게 제 목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가면 이게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들어가면은 뭐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보셨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의 뭐 이런 게 쫙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목회를 해 보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 있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끼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 영적인 생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사업은 어떻게 이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다른 거는 모르셔도 이거 자꾸 한번 읽어보시면요. 생각보다 내용이 신학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풍성합니다. 때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쳐도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더 풍성한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은혜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지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또 남편들 또 자녀들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살면서 같이 잘 재미나게 지나라는 형제 자매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또 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사역 많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하늘문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넉넉히 이 연약한 몸으로 이 없는 경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노라 깨달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기쁨으로 헤어져서 하나님 단잠자게 하시고 또 내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